오늘 공부에 앞서서 먼저 그 1장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1장 끝자락에서 자신의 두 가지 대치되는 소망, 즉 한편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있기 원하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고백했습니다. 즉 그에게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고픈 갈망도 있었지만 이 땅의 지역 교회의 신자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만 생각했을 때는 그의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끝내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었지만 그 지역교회 신자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많은 배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미성숙한 점이 많았고 또 교회 안팎으로도 여러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구원하시기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그의 섭리를 밝히는 것으로 1장을 끝맺었습니다. 그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알린 직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2장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일명 케노시스 기절이라고 불립니다.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라고 사용되면서 신학적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에신 그리스도 동사는 케노이고 그 명사형이 케노시스인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낮아지셨음을 일컫는 신학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 기절에 대해서 공부하며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분명히 마주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어려운 구절인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이제 이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주제로 신학 논문을 쓸 의도는 아니었을 테고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자신의 이 기절을 붙잡고 불꽃 튀는 논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기절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일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그 기절을 적은 이유는 당시 죄를 범하고 있던 두 성도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하여금 주 예수님의 본을 들어 권고함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서 서로 간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즉 그들이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가 빌립보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절은 그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깊고 놀라운 진리를 이 기절이 매우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기절들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배우고 또 그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반응과 자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본질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가 겸손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갖기 원한다면 정말로 여러 다방면으로 고려가 요구될 것입니다. 겸손은 그 핵심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놓여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올바른 시선과 우리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자비 및 은혜에 관한 명확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겉모습이 아닌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할지라도 내면의 겸손은 없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외적으로 겸손하게 보일지라도 그 실제 내면은 자만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진정 겸손한 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5절이 핵심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본문 1장에서 8절 사이에서도 이 5절이 그 핵심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이 5절의 처음 단어는 너희가 아니라 이 마음의 이입니다. 다시 말해 이라는 이 대명사가 매우 강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바로 이것이 당신의 내면에 항상 있어야 하는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명사 이는 앞서의 1절에서 4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은 5절을 기준으로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서는 행동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5절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바울은 한 마음을 갖지도 또 자신을 낮추지도 또 이타적인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경우를 들어서 그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마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셨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겸손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남을 섬기셨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한마음 되신 것은 그가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의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에서 8절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에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매우 어려운 기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정말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체는 다시 말해 형태입니다. 사실 이 본체는 하나님을 그대로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빈 R. 빈센트는 다음과 같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운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를 한 번에 다 해석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시진 않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즉 그는 말하기를 이 본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가리켜야 하는 뚜렷이 구별되는 본성과 특성을 지니신 어떤 분에 관한 표현을 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 일종의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본체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 분의 본성 및 특성과 영원토록 떼어낼 수 없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표현만으로 본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본성과 동일한 바로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 관한 궁금함에 대한 해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후에 얼만큼 이해를 하시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이는 정말 어려운 귀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본질에 대한 완벽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에 대치되는 어떤 모습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 대신 예수님의 본체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성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종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그 굉장히 극과 극으로 대치되는 그 모습,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귀절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성육신을 오심으로써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낮아지신 그에 대한 그 대치되는 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조금 더 다음에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오직 단 한 번 그 신성한 본질의 영광을 외부로 드러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의 외모가 그들 앞에서 변화되었고 그 모습은 그의 내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매튜 헨리는 그 일에 관해서 말했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신 그 변화산 사건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그의 겉옷은 광채가 나며 눈부시게 하얗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세대에서 천사들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주님의 모습을 영의 모습으로나 배웠을 법한 모습을 제자들은 육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나신 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의 영광의 표현을 그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은 그분이 사람으로 계실 동안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신성한 본질에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이므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이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소유하신 영광으로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도록 제안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 이전 구애인 하나님의 본체 신화와 관련지어서 이를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신화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뜻합니다. 즉 후자가 전자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나 그의 열등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명백하게 그가 하나님의 신성, 즉 신의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담과 하와 모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이 귀절에서 다른 버전들 및 한국어 성경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KJV 영어 성경의 경우 소문자로 GODS라고 가츠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에 쓰인 히브리어 엘로헴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들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KJV 번역가들은 사단이 하와에게 감히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제안했다고는 생각조차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은 GODS, God, 즉 신들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열등한 단어를 채택해서 KJV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챔으로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가 성육신으로 계실 동안은 자신을 나타내실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원문의 캐누는 비우다 혹은 영예를 취하지 않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KJV는 후자를 택하고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 및 한글 성경 또한 전자인 비우다라는 번역을 채택했고 저 또한 앞으로 이를 비우다로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을 그리스어 어순에 맞추어 다시 정렬해 보면 스스로 그분께서 비우셨습니다. 종의 행처를 가지셨는데 이는 그의 진정한 본체에서 비롯된 외적 형체였습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비우신 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 속에 완전한 신성을 나타내실 권위를 버리신 그의 겸손은 그 다른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예수님의 스스로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방금 드린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면서 그의 신성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를 입고 계실 동안에 한해서 그 신성을 드러내실 그 권리를 버리시는 것으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자신을 비우시면서 그의 신성도 잃으셨다고는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는 이어서 나오는 7절의 나머지 구들인 종의 형체를 취하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일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가운데 그 영광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신성을 표출하셨습니다. 반면 그가 성육신으로 오신 동안에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종으로서의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형체의 변화에 따라 그가 표출하신 바도 달랐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존재이실 뿐 아니라 영원히 겸손하신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단 한 번 변화산 사건을 제외하면 성육신으로 계실 동안 숨겨져 있었고 그의 겸손하심이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3장 13절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 말씀 전에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한 준비로 그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은 종으로서의 일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이를 벗는 일은 그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단출한 옷차림으로 여러 종들이 하듯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그는 종과 같은 차림으로 또 그들과 같은 행위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종과 같이 보였을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그들의 주님이자 스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과 다름없는 외모를 보이셨지만 그는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이 표출되는 대신 겸손으로 바뀌어 표출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단 한 분이셨던 그가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의 겸손은 8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매우 충실한 종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자 스승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은 얼마나 더 겸손하고 또 어려운 수고들도 기쁘게 감당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본을 배웠으므로 그에 따른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참되고 정직한 겸손이 사실 모든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이거나 혹은 영적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의 시몬은 그의 좋은 예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의 시몬도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의 바리새인이었지만 올바른 영적 감수성은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서도 그를 합당히 반기지도 않고 또 차가웠습니다. 그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조차도 미미한 사랑조차 보이지 않았고 또한 그에게서는 겸손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미미한 사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겸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7장의 일화에는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던 다른 한 인물도 등장하는데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녀를 죄인이라고 특정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봐서 그녀의 죄가 매우 컸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화에서 시몬이 주님 앞에서조차 겸손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기준에 비추어졌을 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예수님께 다가가 그 앞에서 슬피 울던 그 죄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녀와 비교해서 자신은 100배 나은 자라고 생각하며 크게 안심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종교적 교만으로 이러한 교만은 종교를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를 잘 준수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자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너무나 관심함으로써 자신도 죄인인 것을 잊고 마는 것입니다. 시몬도 그 자만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이 갖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큰 죄인들, 세상적으로 낙인 찍힌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훨씬 나은 자라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다른 자들을 쉽게 정죄하며 스스로 종교적 교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자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교만이 진실한 겸손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실제로 구세주에게 덜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경우에 그 큰 죄인이라 낙인 찍힌 그녀가 그 죄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오직 그녀와 비교해 자신을 보므로써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교만에는 경쟁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종교적 교만 때문에 우리는 구세주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교만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대하신 방식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의는 자신처럼 의로운 자가 받아 마땅한 것이지 죄인들이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만은 사람들을 거만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방금 저는 교만이 약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독선이나 지 혹은 재능 따라서 교만은 그 자신을 매우 충격에 취약한 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집니다. 그들은 쉽게 실망하고 화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쉽게 다른 자들을 정죄합니다. 자신에 대한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심히 마음이 상했듯이 그는 그의 교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쉽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을 상합니다. 겸손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구세주의 깊은 사랑을 느낄 때 발견되곤 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종종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과 자아도취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자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그들에겐 커다란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거나 기대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아도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더욱 멀어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타락한 죄인이었던 그녀는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의 명예 같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만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에게는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겸손한 것이 자신을 영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릴지도 모르고 심지어 주님께서도 우리 스스로도 가장 낮은 곳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성육신으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즉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길 때 겸손을 실천해 보이는 것입니다. 흥미롭고 또 근본적인 사실은 진실로 겸손하게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갚지 못할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를 우리 모두가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면서도 그 이후에 많이 낙담하고 이후에 그래서 더 이상 남들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분들께서 겸손으로 다른 자들을 섬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런 그에 대한 돌아오는 배려나 섬김을 받지 못할 때 그들의 낙심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겸손을 더 이상 겸손된 섬김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갖지 못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크리스천의 섬김은 우리에게 갚지 못할 사람들을 그 갚음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이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즉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우리 친한 자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에서 나온 그 섬김을 우리 또한 행해야 합니다. 사실 신자들에게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내면의 마음가짐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즉 겸손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이끕니다. 그리스도 안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가치 있거나 유용한 것들이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이 종종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끝없이 만들어 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불확실성도 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뜻에 맞게 움직여야 속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뜻에 귀 기울이려고는 노력하지 않고 신속히 스스로의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완벽주의자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떤 불확실성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맞게 다 조직하고 모든 것이 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겸손, 그리고 우리의 변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셋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도 나머지와 떼어서 단독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겸손이 모두 연관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존 딕은 바울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고 어느 형제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천부적 재능을 지니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어도 그는 우월감에 젖어 기뻐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과의 교제에서 우쭐대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원동력입니다. 어거스틴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했고 또 그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게 크리스천의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가능한 계속해서 저는 이를 강조할 것입니다. 다른 좋은 가르침들이 없어서라기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에 겸손이 선행되고 동반되고 또 그 뒤를 따르지 않는 한 교만이 파고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스러워하며 우리의 선행을 헛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연설가가 웅변 기술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달력이라고 답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도 전달력이요, 세 번째도 여전히 다름 아닌 전달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제게 크리스천 신앙에서 중요한 수칙이 무엇이냐고 얼마나 여러 번을 묻든지 간에 여러분께 드리는 제 대답은 언제나 그리고 오직 겸손뿐일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즉 겸손은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저 또한 이 겸손이라는 문제를 마치 우리가 획득하면 좋은 특징 중에 하나쯤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과 성화에 있어서 결코 쉽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겸손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 지닌 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을 보여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요구는 사실 특이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관한 그의 제자들의 물음에 해당하는 답변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1세기 지중해 연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습니까? 사실 현대 서양 사회의 인식과는 달리 예수님 시절의 아이들은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지적했듯이 거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레미야스는 아이들을 듣지 못하거나 유약한 자들, 또 이방인들과 노예들과 같이 묶어서 평가절하하는 당시의 수많은 기록들을 인용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같이 겸손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겸손의 표본으로 아이들을 회자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의 요지는 아이라는 것 그 자체가 다시 말해서 약하고 힘없고 의존적인 그런 존재는 그 자체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겸손해서 그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상태 자체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힘이 없고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어른들에게 의존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높아질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겸손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통 특성이기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프라우스 혹은 온유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말이 그 주인인 조련사 혹은 기수의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면 즉 그 기수가 자신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 말이 전쟁에서 적군을 죽일 정도로 힘차고 또 혈기왕성한 종마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온유함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의 자세이고 모든 좋은 자세가 성품의 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은 은혜가 뿌리낼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고 겸손의 결여가 크리스천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약함과 실패를 설명해주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시간이 감에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해지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모든 것 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의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믿음 및 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더 똑똑해질수록, 더 능력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지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남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만은 겸손하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으로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얻은 지위와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영예를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크나큰 전쟁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교만을 누르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적으로 아주 영적 전쟁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겸손한 자의 삶에서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다른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과 약함을 돌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다고 포장하며 내뱉는 날카롭고 성급한 판단이나 바람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화내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분화해하고 하는 불화의 감정들은 오직 자신만 추구하는 교만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성급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향해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루이스는 우리 이웃의 영광을 위한 짐과 무게가 매일 우리 등에 놓여져야 하나 그것은 너무나 무거워서 오직 겸손만이 질 수 있고 교만한 자의 등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는 한 우리 이웃들의 영광을 위한 짐과 무게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겸손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드문 특징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게서 훈련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자신을 본으로 삼아서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겸손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비밀을 한 번 이상 계시하셨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그들도 자신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에게 그 모두는 그다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 때까지도 누가 더 큰 자인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를 본받으려 애썼을 것이고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도 했을 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그 성만찬 때까지도 그들은 서로가 더 잘났다고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에는 그다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명확한 가르침도 또 심지어 그리스도가 본이 되셨어도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도 또 그 누구의 아무리 굳은 결심과 노력도 아무리 신실할지라도 교만이라는 마귀를 떨쳐낼 수 없다고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교만하신 자이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그의 영광을 떠나셨고 성육신을 통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의 일부가 되고자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겸손은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견인차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겸손도 성장합니다. 그 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들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겸손보다 더 귀한 크리스천의 가치는 없습니다. 겸손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집에서 함께 봉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지? 라고 그들이 화가 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쉽게 화가 납니다. 왜 그들은 나와 같지 않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겸손의 핵심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가치한 자들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